사도행전 36번째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연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거부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 미국에 와서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출석하는 친구를 반 납치하다시피 해서 놀러 다니던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한 사람을 삶을 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이 저를 변하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한테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는 성경이 완전히 그 호황된 날조된 것을 증명하겠다고 성경과 오래 씨름을 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교회 출석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신약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한 용어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고 되어 있지만 유독 이 유대인의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천국.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그렇죠? 교회 와서 조금 뭘 아시는 분들은 예수 믿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정답에 가까웁니다. 근데 정답 아닙니다. 이것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국민, 영토, 통치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이 히라보로 바실레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새로운 땅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감수해야 된다는 그 장세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 없어요. 또 계명만 지키기에 바쁜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며 기쁘게 힘있게 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대화가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듣고 있던 니고데모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꾸지람이 계속되는 게 10절하고 12절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강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에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통치권의 개념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이웃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인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힘 넘치고요. 기쁘고 또 평화가 가득 찬 그런 삶이에요. 그게 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죽고 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좀 더 재밌게 놀다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믿다가 천당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뭐가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을 때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고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또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증언한 그 의사인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니까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특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끝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래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AD 60년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 후반 당시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이 바울 일생의 말년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알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의 유언 비슷하게 말하는 말이 사도행전 28장 23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를 간절히 원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신다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비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힘을 다해서 전합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8절, 24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빕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실망을 주지만은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 우리의 주인공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2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의견이 왜 엇갈릴까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도자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문맥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는 딱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을 가는 사람. 근데 여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28절, 27절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자,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니들이 돌아와도 이제 소용없어. 늦었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사람들 마음을 일부러 고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에게서부터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이방인에게 들어오는 이유를 로마서 9장 11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감에 빠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열질 않아요.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받는 그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구원의 혜택이 원래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어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으면 네, 우리한테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입니다,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도 없고 거추장스럽죠. 근데 이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 있죠. 예수 복음을 아주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뭔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재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뭐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다 보면 그냥 멸망으로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택한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깊은 소식이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정해진 수, 정원, 티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은 뭐 항상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마지막 기회인지 아는 기회가 또 있는지. 여러분, 구원의 방주.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시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좋은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분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게 21세기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 주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네, 여기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첫째,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눈으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 재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부터 맡기기 시작하죠. 작은 문제를 맡겨보니까 뭔가 와요. 그러니까 아, 점점 큰 문제를 맡기게 되고 큰 문제를 계속해서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의 삶을 아주 하나님께 송두리째 어린하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합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존재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 삶의 프라이어티를 우선순위를 잘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자신에게 있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몇 사람을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대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도 다 너희에게 더해주신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붙들고 갈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채워주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이런 시생 걱정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고지에 간직하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서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게 하나 딱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며 살면서 쌓아온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우리가 생을 다 마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거는 완전히 우리한테 크레딧이 쌓이는 겁니다. 남은 여러분 아무리 구해보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간다는 것만 아시고 있어요. 자, 세상에 고집불통 참 많습니다. 남의 얘기는 아직 전혀 들려가지 않는 사람 많은데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 아까 말씀드렸죠?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는 안 믿는다. 예수님도 오직 안타까움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선입감이나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자신이 가진 기준과는 틀려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과 자기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을 빌렸는데 이건 한 선교사가 로마로 들어간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교대를 지켰지만은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전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새 집을 빌려서 감옥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한 2년 정도를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네, 로마에 있는 황실의 사람들, 로얄 패밀리에게도 전하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전하고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이 바꿔놓은 사건이 로마에 있는 조그만 셋방이죠. 시작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로는 큰 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선교는 꼭 큰 교회나 또 선교는 꼭 선교사, 직업적인 선교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선교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 것, 이게 저희 세상교회의 존립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세상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조그만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은 2년이 지나니까 온 로마를 뒤집는 변화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고 또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은 사방으로 터지니까 그것에 또 다른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크리스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거쳐서 유럽으로 확산되다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수도에 도달해서 그리고 온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복음은 청교도들을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도착해서 한국은 세계 선교의 또 다른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서쪽으로 행진을 계속합니다. 지금 중국, 네, 뭐 인도 쪽, 중동 쪽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는 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입니다. 이 숫자가 무려 유태인의 15%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버지니아에 제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대인 목사가 설립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 목사가 있어서 그런지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Restoration Scripture라고 저희 집에도 한 권 있습니다. 얘는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아니고 사도행전 29장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석을 보니까 The Missing Chapter라는 그 성경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가 끝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사실 그 바울부터 2000년 지난 동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세상교회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사가 우리 직업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전도사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은 이 계속되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들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남은 장들, 챕터들을 써나가는 세상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능력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